많은 사람들이 환난, 어려운 이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즐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환난, 어려움 이런 시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환난의 때 나를 찾으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 중에서도 이 위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기라는 단어는 위자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위험할 때 위자고, 기라는 말이 기회라는 말의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합성되어져서 되어진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험할 때가 바로 기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위험할 때가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위험하고 환난 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때, 환난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고 다시 변화될 수 있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위기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자머리 위기가 바로 기회다, 이런 말로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위기, 뭐 사람들은 그러죠. 사업을 하다가 나 정말 망할 것 같은데,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애쓰고 힘썼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기회가 돼서 정말로 내가 대성공했다, 요즘 말로 대박을 났다, 이런 기회가 그렇게 사용해 준 거죠. 위기가 기회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위기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서 이 어렵고 환난의 때, 그 때가 어려운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때, 회복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 우리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속에서도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우리의 위기 때, 어려울 때, 환난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기라는 이 삶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이 어떻게 이 위기, 어려운 환난의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극복한 방법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하나 보겠는데, 그 중심 내용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기도로 돌파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 기도 자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여,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은,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임금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왕, 뭐 다윗, 무슨 히스기야, 또 한 임금이 여호사밧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호사밧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무슨 이유로 있는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것인가.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1절 2절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족속들이, 주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강의를 보면서 지금 전쟁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또 다른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지금 아주 너무나 많은 숫자가 와서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엄청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치러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와서 두려웠다라기보다는 먼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8장에 보면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범죄가 있었냐면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여호사밧이 믿음은 좋았는데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어요.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합 왕과 더불어서 전쟁에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합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막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나와 더불어서 길라라모스로 가서 그곳을 치십시다. 아람 왕을 대항해서 싸우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연합해서 막 결혼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 악의 무리들과 같이 모든 일을 같이 하는 이러한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럴 때 이렇게 악한 일을 돕는 이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나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왜 왔느냐? 왜 이 많은 대군들이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왜 쳐들어왔느냐? 바로 이 악한 왕, 이 아합이라는 왕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생긴 어떤 어려움이다, 어떤 환난이다, 이 정도라면 좀 다르지만 아,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온 것이다 라고 확실히 자기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때 두려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 두렵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이 징계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 잘못 사는구나 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깨닫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런 두려움은 없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순종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징하시고 잘못한 것은 징계하시고 잘하는 것은 상급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하고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고 상급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뭘 했을까요?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은 두려움으로 끝나버려요. 두려워해서 공포심 속에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때로 두려워할 때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더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심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디프레션에 있다가 심하면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도 합니다. 괴로우니까. 그래서 뭐 사업에 망하신 분들이 막 괴로워하다가 막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그러한 결정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종종 봅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잘 핸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뭘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믿음의 관건이기도 하죠. 여기서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나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징계받은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찾을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한 소망과 마음이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좌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두려움은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수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좌절의 상황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향했다. 이 낯을 향했다는 것은 자기의 온맘 다하여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이런 자세가 낯을 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던 히스기야 왕이 또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열왕기 하 20장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낯을 자기 얼굴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낯을 병으로 향했다. 간절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벽이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벽 같은 데서 이 벽만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 이 세상에 어떤 대상도 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사람도 보고 대상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막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막 그 가운데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소망하겠다. 이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못 받겠습니다. 고정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야.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기도하는 그런 심정과 믿음으로 우리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여호사밧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그런 심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사람은 결국 간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 때, 위기 때 기도하는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이 사람들도 이렇게 왕이 기도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 도우심을 구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하는 자세가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세 중에 또 한 자세를 보겠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여러분들도 가끔 하시는 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 성경적인 금식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많은 경우에 이 금식 기도가 잘못 오용이 되어서 내가 뭐 금식을 뭐 얼마큼 했어, 20일 했어, 뭐 30일 했어, 40일 했어, 이거 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금식 기도가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의 무슨 계급장같이, 내가 영적인 계급장이다, 믿음의 계급장같이 뭐 금식기도 많이 하면 신령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식기도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라는 건요, 구약성에서 쭉 보세요. 그 사람의 겸비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결연한 마음, 그리고 데스퍼레이트한 심정, 하나님만 찾겠다는 이 desperate mind, 뭐죠? 한국말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만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 이 금식기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금식기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금식은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 아까 히스기야 왕은 병만을 보고 기도했죠. 근데 여기서 병만을 보고 기도하는 그가 여기 또 다른 이 여호사밧의 간구는 금식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기도가 우리는 보통 이 음식을 먹고 이 마시는 그런 어떤 물이나 이런 음료 같은 걸 잘 먹으면서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 금식 기도할 때 보면 물조차도 잘 안 먹어요. 완전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그냥 금식만 합니다. 왜?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전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런 표현이 금식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결연한, 그리고 간절한 마음,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7절에도 금식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금식하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사람이 날 좀 봐주세요, 이게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금식 기도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금식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 백성들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요나가 니느웨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선포했죠. 그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금식을 합니다. 이 그 금식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금식을 선포하니까 거기서 이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그 왕이 거기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무런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지혜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다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에서 배제되는 사람, 제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금식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금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금식하지 않는 대상은 없다. 모두 다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그들의 간절함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금식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금식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다. 여러분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요 자기 범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금식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돼요. 불순종에서 떠나야 돼요. 강포에서 악행하는 것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금식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면 점검하셔야 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낯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모였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처럼 연합하여 하나님 앞 뜻대로 간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심한다.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모든 사람이 연합되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한테 기도 제목을 알리고 서로 그 공통된 제목을 가지고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연합된 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지체가 된 자들이 모여서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공통된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 이런 차원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환난 때 여러분 그런 문제를 아십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연합된 지체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의미라는 것을 성경적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만 들어주면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합니다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정말로 문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도무지 없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돼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연합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그런 합심하여 간구하는 자들의 자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보겠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언약이 뭡니까?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이 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그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그 땅 아닙니까?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지금 이방 족속들이 와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이 땅은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기업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그 말씀 따라서 그 약속을 근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이게 간구의 자세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제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봐도 사실 그렇게 될까?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일까? 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신실성, 하나님의 성품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구약성에서 드러나온 하나님의 약속대로 얼마나 신실히 행하신 것을 보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약속을 내가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내가 믿고 간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인가, 어떠한 여건에서도, 위기의 상황이 설사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환난 때에도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약속하신 그 바를 꾸준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약속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 보나이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하지만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병력이 얼만큼 있었냐면은 100만 대군이 넘었어요. 100만 대군이 넘는 병력을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어요. 100만 대군이 훨씬 더 넘는 그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호사밧이. 근데 왜 여기서 이 대군을 두려워 이 수많은 무리들을 두려워 아니면 자기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보여줬던 신뢰는 뭐였냐면 병력이 얼만큼 많거나 숫자가 얼만큼 많거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에서 그들의 전쟁이 승리도 하고 또한 패하기도 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호사밧이 아무리 뭐 백만 대군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자기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여호사밧이 뭘 하고 있냐면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러한 상황에서 오준열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만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반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해 낯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처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직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만을 내가 기대하고 간구한다는 자세가 바로 주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오직 주님만을 향해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15절을 보십시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야하시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유명한 말이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모든 전쟁이 그렇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이 전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쌀 것이 없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를 죄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강의하면서 쭉 볼 때도 항상 전쟁할 때 전투할 때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전쟁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지 않으시는 전쟁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전쟁에서는 이 약속이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아이성의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에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숫자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승리의 관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호사밧이 경배했다 18절에 나오고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합니다. 찬송하고 감사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러한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완전히 패배를 당합니다.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를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서로 사려게. 여러분 이것이 아니 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패했습니다.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했는데 서로 자기들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왔는데 적군들이 엄청난 대군들이 왔는데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들이 서로 자기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근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이 쓰실 때 13만 5천인가 그때 이길 때 13만이 넘는 13만 5천이야 대군들이 싸울 때도 어떻게 하냐면 서로 죽여요. 서로.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이해로는 대적끼리 싸운다. 아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한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이는 저들보다 더 강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항상 주지시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하시다. 그래서 승리케 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나 어떤 이해를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염려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뢸 수 있는 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염려가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내가 구한다.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이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말이 있어요. 뒷부분을 잘 다들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건 잘 이해해요. 근데 앞에 있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들을 못하시고 이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구절의 핵심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핵심입니다. 이 뛰어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본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평강,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다는 것은, 이 지각이라는 말은 이해입니다. 나의 이해. 영어 성경을 보면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죠. 내 이해로서,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이런 사고로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강을 다 이해합니다. 내 생각, 내 이해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게 어디 가능한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해야 하라고 우리의 이해로 불가능하다면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뛰어나다는 건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해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적군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완전히 져버립니다. 죽입니다. 인간의 이해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과 하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